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불렀으니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변 민족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민족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과 차이가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과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고통당하게 하셨지만은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방신들을 섬기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예전에는 은밀히 섬겼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음란히 섬기고 사사기 마지막 말씀대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나는 내 배짱으로 산다. 어디서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이 갖고 온 고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마에서 건져서 먹고 성막에서 시중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의 사사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었지만 왕 되신 하나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시를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심판하는 것, 이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전쟁에 모시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 원수들에게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막 앞 의자에 앉아있던 노쇠한 엘리 대제사장 뒤로 자빠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게 하십니다. 출산 직전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애를 낳자마자 곧 죽게 하십니다. 자신을 멸시했던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신 겁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수호신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신 바로 옆에 놓습니다. 패배당한 이스라엘의 신으로 하여금 승리한 다곤신 옆에서 시중 들게 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코를 땅에 박고 엎드러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가서 세워놓지만은 다음 날 들어가 보니 또다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뒹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그것도 자기 신전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신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패한 장군과 같이 목이 베이고 손목이 잘린 채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들여놓은 이후에 아스돗 전역에서 독종이 유행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는도다. 실제로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고 여호와를 조롱한 블레셋을 심판하신 겁니다. 블레셋 리더들은 언약궤를 다른 성읍들로 옮겨보지만은 그곳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어느 성읍도 언약궤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고 레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고핫 자손들이 거하는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곧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시 또 애곡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백성들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고 부주의했고 불손했던 겁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를 뉘게로 가시게 할고. 여호와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알아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로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드리고 그 아들을 성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보관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약 20년쯤 되었을 때 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실로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했다고 합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찾아 애도했다고 번역합니다. 애도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5만 70명을 살육하셨을 때 백성이 애곡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애곡했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왜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애도하며 여호와를 찾았는가? 여기 3절 끝을 보시면은 우리가 암시를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비교적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4장 1절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소식이 없던 사무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필요 없다가 사정이 급박해지자 그를 찾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말해줍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합니다. 전제를 붙이는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는 지금 입으로는 애곡하며 여호와를 찾지만은 여호와께 전혀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전심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입으로만 되뇌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가 섬기는 많은 이방신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늘 바알신과 함께 섬기는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지금까지는 여호와도 섬기고 많은 잡신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자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합니다.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예식의 일부로 예배드릴 때 성전 창기들과 동침했었는데 그러한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다 버린 겁니다.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섬긴 겁니다. 이 순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무엘서 기자는 3, 4절에서 요약한 이야기를 5절서부터 12절에서 자세하게 상술합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말해줍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곳인데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고원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적 군사적 목적으로 모든 지파를 소집할 때 늘 사용했던 요충지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를 씻어버리기 원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물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 씻음의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성들의 삶에 개입되지 못했던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사로 섬겼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주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방백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20년 전에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한동안은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자신들과 전쟁을 벌일 것으로 생각하고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유야 어떠하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전차를 몰고 오자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만 한마디로 상자 하나만 들고 나가면은 블레셋군이 패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젖 먹는 어린 양,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홈니와 비누아스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적군이 코앞에 있지만은 모여서 군사 작전을 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고원에 있는 미스바로 가까이 올라오자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대혼동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수없이 많이 본 하나님의 전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옛날 백성들은 전쟁할 때 전쟁의 두 파트가 있었습니다. 늘 같이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적군과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호신과 적군의 수호신이 하늘에서 같이 싸웁니다. 결국 하늘에서 싸워서 이기는 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름을 운행하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뇌성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흑암을 주시고 우레를 주시고 해서 서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게 하시고 서로 쳐 죽이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합니다. 우리 4장에 기록된 이전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한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스바 서쪽 산 비탈길로 내려가 싸워서 블레셋의 영역인 벳갈 아래까지 이들을 치고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겁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면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또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는 공간적인 의미로 여기 이 지역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의미로 지금 이 순간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라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지금까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까지도 지금까지도를 의미한다는 것.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도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뿐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에도 우리를 선대하셨다. 사무엘이 꽤 큰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고 그 의미를 말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떨쳐버리지 못했던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어떤 국가적 개인적 어려움에 처해서도 자신이나 이웃 강국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움을 청하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약속의 신실하심 의지하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 전쟁의 승리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접경 도시들 에그론서부터 가드까지 성읍들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산 토착민들인데 그들과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강호인 블레셋을 물리치자 이제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빨리 해설을 했습니다. 왜?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교회 몇 년 다닌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우고 명명식을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굳이 책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웠고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있는 것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가시적이고 반영구적인 기념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에게 끼친 사소한 은혜는 영원토록 기억하지만은 남이 나에게 끼친 무한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한 기적적인 은혜들은 늘 잊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잊지 말라 하는.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과거에 너희를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즉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3장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초계와 같이 흩으리라 경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연고라. 너희가 왜 자꾸 거짓말을 따라가느냐? 그거는 나를 잊었기 때문이라. 호세아 2장 13절을 보면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날짜의 숫자에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왜 이방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바알신들을 섬긴다고 하는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은 나를 잊는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에서 떠나가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나를 잊었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었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었고 너희들에게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한 것을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잘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챌린지는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약속을 잊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귀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뭐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게 똑같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 말씀 가지고 신약 가지고 구약 가지고 창세기 가지고 계시록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지 않고 성경에 없는 새로운 소리를 하면 그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죽치고 같은 얘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이상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 후서를 썼느냐? 이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에게 있는 진리에 굳게 서 있으나 내가 늘 너희에게 이것들을 상기시켜 주려 하노라. 너희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거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인데 이제 거의 다 마치고 15장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 지식이 꽉 찼다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거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썼노라 말합니다. 우리 문제가 뭔가 자꾸 잊어먹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정말 강심장이 아닌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늘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금주 암송 요절 해갖고 그 전주에 설교한 내용을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걸 써놓는데도 지난주 설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억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집으로 가면서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대답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목회자를 통해서 뿌리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행길과 같아갖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쪼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갈밭 속에 파묻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뿌리가 내리더라도 가시덤불들 가운데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리마인드 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 씹고 또 곱씹고 리마인드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단연 성령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동고 동락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 다 잊어먹을 거 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만을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만 돼도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행하신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두 번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얘기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이 뭐라 그러건 계속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과 행적을 상기시켜 주어서 우리의 머리와 뇌리와 가슴판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이게 주절 말씀이 아니에요. 종속절이에요. Because 하고 시작합니다. 그 앞에 주절이 따로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주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담천만이 되오나. 나 아주 지금 괴롭다고. 내 삶에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이 많아가고 아주 괴롭다고. 하나님도 아신다고.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우리말 번역이 어렵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떠올린 즉 내가 소망을 갖게 되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떠올리니까 나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니까 내가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것이 뭔가 그 다음에 밝힙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나는 당장 진멸을 당할 텐데 내 인생은 정말 괴롭기 짝이 없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자비와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또 여호와께서 매일 아침마다 자비와 긍휼을 새롭게 갱신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환난과 나의 방황하는 것과 나의 쓰디쓴 삶 내가 잘 안다고. 그래서 내 심령이 낙담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하나님 말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저장합니다. 여기 우리 머리와 가슴판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놈의 스마트폰만 없으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머리가 블랭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상기시키고 수천만 번 상기시켜갖고 가슴판에 뇌리에 새겼습니다. 전화번호 우리 교회 성도들 100개 다 외웁니다. 지금은 와이프 전화번호도 기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니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하면 휘청휘청 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스마트폰에 저장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스마트폰 용량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이거를 잘 기경을 해갖고 여기다가 쌓아 넣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야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우리 머리와 가슴에 새겨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와 가슴판이 이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여기 장기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또 못해요. 그래서 끌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시청각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쉐마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외우는 겁니다. 근데 쉐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되뇌어갖고 여기다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8절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과 이마박에도 붙여갖고 기호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안의 문 바깥 문에다가 다 기록하라고. 한마디로 너희 집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할지니라. 왜? 어디에 가도 나갈 때 들어올 때 늘 하나님 말씀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늘 잊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기념할 곳에 놓는 것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꽤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 큰 무거운 돌들 12개를 가져오게 해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기억하되 평생 동안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기념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른은 지나칠 수가 있지만 애들은 모든 게 새롭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겁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기는 왜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왜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합니까? 왜 우리 교회의 경우 다른 교회들처럼 시장에서 파는 웨이퍼 조각 다 잘라놓은 거 하나씩 받아먹게 하지 않습니까? 왜 무교병 떡을 만들어갖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찍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사람들 오면 하나씩 뜯어갖고 줍니까? 모든 상징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성찬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몸이 찢기셨다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신 거 기억하고 성찬 참여할 때마다 내가 주님 오신 것 전했나? 올해 누구에게 전도했나? 점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오늘 포도주가 맛이 없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찬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내가 다 먹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이 얼마나 엄숙한 예식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이 한가운데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저기에다가도 달아놓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핵심 복음은 이걸 늘 기억하고 우리 목회자로 하여금 헛소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목회자가 설교하면은 내 생각으로 판단했다가 저거를 보고 맞는 얘기네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우리 집 거실에 2007년에 우리 진아 자매가 준 조그만 그림을 거기다 진열해 놓고 있습니까? 죽치고 거기다 놓고 있습니까? 그 그림은 모든 잎사귀는 다 죽어가서 거무칙칙하고 아니면 다 죽은 색깔 갈색인데 그중에 한 잎사귀만 파란 거예요. 그 주위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진아 자매가 써놨습니다. 제목 Proudly Isolated 된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백성입니다. Set apart 하는 거예요. Distinguished라는 얘기. 그런데 이 진아 자매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Proudly Isolated라고 쓴 거예요. Isolated라는 얘기는 네가티브한 단어입니다. 고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분별된 게 아니에요. 고립되었다. 고립되었다 그랬을 때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roudly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나는 고립된 삶을 사는 자다. 제가 그게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우리 집에 별로 널어놓은 거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거기다 딱 놓는 거예요. 왜? 와서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은 제발 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으면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영혼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그리고 비실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빠릿빠릿하고 기쁘고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거 얘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왜 우리 집 거실에 또 다른 사진 액자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를 죽치고 거기다 놓고 있는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와 같이 신앙 생활했던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형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저를 초청해서 거기서 교관들과 그 교수들 앞에서 설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함장들 다 모아놓고 설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배, 해군 모든 거기 있는 배 다 타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다 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썼는가? 패스터 쿠 하면서 Don't give up your ship 한 거예요. Don't give up your ship 하는 것은 해군 함장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함장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배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의 배는 버리지 말라고. Don't give up your ship. 그런데 저한테 줄 때는 저는 양떼를 돌보는 목사니까 Don't give up your sheep 하고 보낸 거예요. 제가 왜 거기다 그걸 놓고 있는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잡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목회자들처럼 조금 더 큰 교회로 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보고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Don't give up your sheep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벤에셀이 꼭 돌로만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에벤에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집 거실 벽에 보면은 제일 한가운데 이만한 액자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컬럼버스 한인교회 같이 지냈던 한 집사님이 그거를 사갖고 와서 거기다 걸어준 겁니다. 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를 들여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외적인 가시적인 기념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keep going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고 중간에 때려치고 관두고 하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옥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목회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을 시멘트 바닥에 박박 긁힘을 당해도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나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못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도 하다가 어려우면은 그만두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머리 이거 마음 다 사용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뇌리와 가슴판에도 새겨야 되고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상징물들을 다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귀는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이고 집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차에도 그렇고 화장실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어려움에 닥쳐서 절망으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소망으로 발돋움하느냐 하는 것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딴 데 있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리마인드를 시키고 사느냐 아니면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가느냐 하는 것 그 차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 2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를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시편 77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때는 절망이 180도로 변해서 소망으로 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아무리 사단이 와서 흔들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러더라도 오뚜기와 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무엇인가?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디스트랙트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페이퍼 쓰는 게 10개가 밀려있고 그 다음에 뭐가 밀려있고 집안에 꺼야 되는 불이 이거고 막아야 되는 돈이 이거고 하더라도 No! 하루에 30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리마인드를 시키리라. 그것을 1년, 5년, 10년, 15년 한 사람은 이건 고목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개척교회에 5명만 있으면은 그 교회는 놀랍게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 복되게 하면서 갑니다. 우리 집안에 여러분 걸어놓는 것들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장식하는 것들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천에게 벽에 붙어야 하는 제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례의 증서입니다. 왜? 우리는 뭐를 놓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내 믿음을 진일보,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거를 사진으로 찍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아니면은 돌로 표시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거를 집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때마다 하나하나의 기념물이 집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거실에 테이블 위에 그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conversation piece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아, 이건 내가 몇 년에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고. 아, 그 다음에 내가 나락에 떨어져서 매년 동안 헤매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방문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거라고. 아, 이건 뭐냐고. 아, 내가 몇 년 전에 선교지에 갔다가 거기에 그것 현지민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놓은 거라고.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 불렀다 했다고 나에게는 에벤에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에벤에셀이 많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원합기는 우리 모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기념물로 만들고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늘 놓고 다른 사람과 자녀들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늘 자신을 리마인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고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사심으로서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